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믿음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시간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허무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한 그런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 한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것은 복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도달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복음의 출발점, 시작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 복음 설교로 인하여서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제 전파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은 시작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짐으로써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제 온 유대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것이고요. 또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까지, 유럽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은 정말 아주 먼 곳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짐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사도바울을 지원한다면은 사도는 그 지원을 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주 먼 곳까지 이제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처럼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파되어져 나갈 때에 그 복음이 골로새에도 이제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너희 골로새 지역에도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또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자들이 찾았습니다. 문의하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아담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 숭배자로 있을 때에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온 것이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일평생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이제 복음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골로새까지 온 것이지요. 사도들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로부터 이제 전달되어져 온 것이고요.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복음이 에바브라 편으로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르렀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참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이르렀는가? 만일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지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설교자들이 이제 전해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르렀다는 것,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부분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도달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로새에서 나타난 골로새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깨달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듣고 깨달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데요. 골로새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여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부패되었다는 그런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진리를 골로새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듣고 깨달은 것이지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로새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가 선포될 때도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 25절은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여기 기독교 복음이 아주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중대한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설교되어질 때에, 전파되어질 때에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이해하였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감성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감성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설교를 느끼려고 합니다. 설교를 느끼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감성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느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까라는 생각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그런 설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반드시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귀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이유는 복음 진리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감성적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총명을 주시면은 다시 말하면 이해력을 주시면은 복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그 사람 내면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 사람은 복음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데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여 분변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 요지는 성령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복음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영적으로 이해하는 그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이해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우리 인생들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연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 성도들의 경우에는 복음이 에바브라 편으로 이제 전달되었을 때 참 놀랍게도 그것을 듣고 깨달음으로 은혜를 이제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는 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도착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순서는 듣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깨달은 날부터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 믿음, 사랑, 소망, 희락, 절제 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거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얻은 그 열매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세례요한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복음을 요단강에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죠. 이거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죄를 회개하였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회개의 열매인 것이지요. 열매를 맺어 자르는 도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로 회개의 그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들 또한 복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여기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또 그들의 사랑 또 하늘을 향한 그들의 소망 이거 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맺혀진 그런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모태에서 출생하여 이 땅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생하면서부터 무슨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바로 그날 이제부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열매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본래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둠에 갇혀서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성령에서 이해하고 난 그때 이제 이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열매라.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맺히면서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복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품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또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매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졌고 또 그들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에 이처럼 열매가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요, 이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린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에서 옥토밭에서만 열매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덜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요. 그 중에 결실하는 밭은 오직 좋은 땅, 옥토밖에 없습니다. 길가 결실하지 못하지요. 열매가 없습니다. 돌밭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떨기도 조금 자라나는가 싶더니 가시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요. 오직 좋은 땅에서만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좋은 땅을 설명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순서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이 순서로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말씀을 들은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것이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결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밭은 옥토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어떤 신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신앙은 죽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러므로 복음의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라고 하는 요 말씀인데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부가되어 있는 것이고 첨가되어 있는 것이거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와 같이 사도가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열매의 그 현상이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온 천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과 똑같이 온 천하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천하에서 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느 한 부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고요.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원천하는 로마 제국을 뜻하는데 사도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곧 온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 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구는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도바울 당시에는 거주자들이 거기 이제 로마 제국 안에 그러니까 그 제국이 온 세상인 것입니다. 온 세상인 것이죠. 복음의 단지 골로새 지역에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간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이 단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동일하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은 로마에서도 나타났고요. 아덴에서도 나타났으며 또 데살로니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와 빌립보에서도 나타났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곳에다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 결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이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기 천하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하각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지 지역들인지 하는 것을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갖고 온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 통치를 받던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바로 천하 각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온 천하에서도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천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에 다 전파되었지요. 그리고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이제 골로새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복음이 전달되어서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현상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지금 온 천하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다는 것,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만약 복음이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짧은 시간에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이 아니죠.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하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라고 하였고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벌써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마니오니 로마에 있는 세대로 사는 집이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마니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온 시위대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드디어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온 천하 세상에 전파되어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교통수단은 대단히 변변치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저 걸어야 되고 때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속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 얼마나 참 광대한 그런 지역의 제국입니까? 그 제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가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 전역에 다 복음이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서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모두 골로새 성도들 같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나무가 죽어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스탑이죠. 고목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스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라나면서 과실을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 같은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 복음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 제국 전역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골로새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